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이 자주 중단되자 북한이 이를 미국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7일 성명을 내고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암살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소니 영화사가 개봉하기로 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은 특히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소속 인사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열대 지방 원숭이처럼 말과 행동이 경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북한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다시 차단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내내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다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7시 30분경 모든 접속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북한 내 3G 손전화 연결망도 계속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모여있던 테러분자들을 공격해 테러분자 가운데 16명이 죽고 20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군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27일 짧은 성명을 내고 오라크자이와 카이버 부족 지역이 맞닿은 곳에서 밤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군인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6일 일찍 북 와지리스탄 지역 내 외진 곳에서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이슬람 반군 7명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인기 공격에 이어 26일 늦게는 파키스탄군이 아프간 접경지대에 있는 반군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파키스탄 육군은 이 공습으로 반군 3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이 포로 수백 명을 교환한 하루 뒤인 27일 우크라이나 포로 몇몇이 더 우크라이나 측에 인계됐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포로가 추가로 풀려남으로써 양측이 합의한 포로 교환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반군 포로 222명을 지난 26일 반군 측에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반군 측은 정부군 포로 146명을 석방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포로가 이번에 맞교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지휘관 한 명이 잡혔다고 소말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1급 수배자인 자카리에 이스마일 헤르시가 27일 아침 케냐 접경 엘락 마을 근방에서 습격을 받고 사로잡혔습니다. 소말리아 남부 게도 지역 주둔 정부군 지휘관인 아바스 이브라임 구레이 장군은 제보를 받고 헤르시가 숨어있는 집을 공격했다고 BOA에 전했습니다. 구레이 장군은 헤르시가 자신의 비서와 함께 붙잡혔고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미국 정부는 헤르시가 전 알샤바브 지도자의 참모라면서 헤르시에게 현상금 3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한편 구금된 헤르시는 27일 VOA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알샤바브 요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헤르시는 하지만 지도부의 의견 차이로 18개월 전에 알샤바브 조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라집 라작 총리가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즐기던 휴가를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수십 년 내 최악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집 총리는 27일 오후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케란탄주를 찾아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나집 총리는 헬기와 배를 이용해 피해 현장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집 총리는 피해 구제 기금으로 약 1억 4,500만 달러를 책정해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비로 많이 늘어난 물에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3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유례가 없는 국지성 폭우로 물에 잠긴 북부 5개 주에 위치한 도시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당국은 폭우가 며칠 더 오겠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지 않은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많겠지만 한경 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6분입니다. BOA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소니 영화사가 우여곡절 끝에 영화 더 인터뷰를 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국 민간 인사들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에서 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이 지낸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식료품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가 성탄절인 25일 미국 극장가에서 개봉됐습니다. 이 제작 과정에서부터 상영 결정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영화인데요. 자, 먼저 개봉 네. 결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소니 영화사의 영화 더 인터뷰가 성탄절인 지난 25일 미국 내 일부 독립영화관에서 개봉됐습니다. 소니 영화사의 마이클 린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더 인터뷰의 상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상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린튼 최고 경영자는 이어서 좀 더 다양한 방영 수단과 영화관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많은 관객들이 더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대변인은 더 인터뷰가 미국 내 200여 개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영화 더 인터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코미디 영화죠. 더 인터뷰가 개봉되자 미국 국민과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유수의 통신사와 CNN 방송 등 취재진도 영화관 앞에 몰려 취재에 나섰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 상당수가 재미있고 코믹하다는 평가를 한 가운데 시나리오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는 논란이 있는 영화다라는 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웨스트엔드 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한 한 백인 남성은 더 인터뷰를 B급 코미디 영화로 평가한 뒤 아무리 코미디라 해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농구를 하고 여성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는 시나리오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의 시네마 빌리지에서 영화를 본 한 중국계 미국인은 아주 재미있었다. 북한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벤 그루드라고 밝힌 백인 남성은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는 영화지만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이 영화를 전 세계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비디오, 또 소니가 자체 제작한 웹사이트 등에서 주문형 비디오 형식으로 이 영화를 유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더 인터뷰를 인터넷으로 한 차례 보는 데는 미화 5달러 99센트, 또 컴퓨터에서 내려받기를 해서 보는 데는 14달러 99센트를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영화 더 인터뷰 참 사연이 많았습니다. 당초 이 영화는 네. 개봉 계획이 취소되기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였죠?
예, 영화 더 인터뷰는 애초 대형 영화관 체인을 포함해서 미국 내 3천여 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자칭 평화의 수호자가 9.11 테러까지 거론하면서 위협하자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해킹으로 소니 영화사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 3편을 포함한 회사 기밀 등이 모두 노출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던 소니 영화사가 상영 취소 입장을 번복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해킹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9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조사 결과 북한 당국이 이번 해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지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을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반달리즘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나 예술에 대한 무지로 그것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표현예술인 영화를 파괴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북한에 그만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니 영화사도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반북단체의 공격이거나 또는 미국의 보복 조치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북한의 인터넷망이 불통된 것도 소니 영화사의 영화 개봉 전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소니 영화사의 더 인터뷰 개봉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고역을 치른 소니 영화사의 입장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가 더 인터뷰의 상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독재자들이 미국에 검열을 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에 더 인터뷰의 개봉이 결정되자 미국은 자유 언론과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나라라고 전제하면서 소니 영화사와 영화관들이 미국인들에게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린턴 소니 최고 경영자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려는 집단에 의해 회사와 직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영화를 배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지금 자신들의 싸움이 무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이버 범죄가 결코 자신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봉 취소와 번복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근거 없이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선포한 비례적 대응을 초월해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인터뷰의 개봉이 결정되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AP통신에 영화의 배포와 상영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 참사관은 다만 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해킹된 것은 북한과 연관이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한 미국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상영 취소와 뒤이은 번복 결정으로 더욱 관심이 쏠린 영화 더 인터뷰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리가 네.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표결 결과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한편 찬성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호주, 르완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사례가 북한 말고 또 있었습니까?
네, 인권과 관련한 현안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에 짐바브웨와 2006년에 미얀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고 유엔 총회의 결의를 반영해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에 북한이 처음입니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킨 뒤 이달 5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됐는데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리 안건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 정도로 이사국들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 석상에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또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안보리는 언제든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번 의제 채택 투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더욱이 두 나라는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서둘러 어떤 조치를 위한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투표를 해서 결론이 나면 일단 안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유엔의 네. 북한 인권 사무소가 곧 서울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내년 3월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에 내년 3월까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엔 측과 시설 임대와 관련한 계약 조건을 놓고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외교부의 유치 협정 작업과 진행 속도를 맞춰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현장에 기반을 둔 실무조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3월로 임기를 마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그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는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 민간 인사들에게 친서를 보내서 그 내용과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자, 이 친서들 네.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는 지난달 24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비서가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접수한 친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현정은 회장의 이번 방북은 박지원 의원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개성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에 조화를 전달한 것에 북측이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희망해서 성사됐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 제1위원장의 친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표시한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희호 이사장에게 보낸 친서에서는 또 내년 봄에 따뜻할 때 오셔서 편히 쉬고 가시면 좋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현 회장에게 보낸 친서에는 현대그룹의 사업에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평양을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서를 전한 북측 인사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비서여서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남측 인사들과의 환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측의 김양건 비서와 만난 김성재 전 장관은 김 비서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환담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양건 비서가 금강산 관광과 오이사 조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들의 서로들을 대통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되면 좋겠다. 또 내년이 6.15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보다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과 현 회장은 따로따로 김 비서를 만났었는데요. 현 회장의 경우에는 김 비서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새해에는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재 전 장관은 김양건 대남 비서와의 환담에서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재 전 장관은 지난 25일 김양건 비서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가 내년이 6.15 선언 15주년인데 남북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 비서는 특히 그동안 북측이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웠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16일에도 원동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한 박지원 의원에게 대북 전단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돌발 행위가 없어야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뤘다고 김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전한 대로라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김양건 비서의 발언이 당국 간 대화가 아닌 민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모든 남북 현안을 만나서 대화로 풀자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만약 북측에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당국 간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는 자리였다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서 낙관적인 기대감을 경계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 전달은 북측이 민간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해서 북한의 내년 신년사에서는 보다 통 큰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한국에는 많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미스터2의 노래 함께 하시죠.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루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너무 깊이 남아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댈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맞춰 내게.
Perché fedele Dio è luce e in lui non c'è tenebra alcuna. Da parte del popolo invece si alternano momenti di luce e di tenebr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5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 사태를 비판하면서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첫 남미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계 안팎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행보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로마에서 열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려는 고향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도 차라리 여행 경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즉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교황 관저가 아닌 수수한 방문객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대 초반 예수회 신학교에 들어가며 성직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제가 된 뒤에는 수도사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아 30대 중반에 수도원 원장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영성지도자로 활동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992년 주교가 됐고 1998년 대주교, 2001년에는 추기경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주교가 된 뒤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작은 아파트에 머물며 음식도 손수 해먹으면서 청빈함을 유지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성직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세월호 침몰 사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방문한 터키에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포옹하면서 화해를 촉구했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집전한 미사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이 전쟁과 박해, 노예제도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한다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간구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 일본에서 이 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얼마 전에 열린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열린 특별 국회에서 아베 총리를 제97대 총리로 재선출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제90대 총리를 했었고 또 최근에 제96대 총리로 내각을 이끈 데 이어서 이제 3차 아베 내각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1월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성공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의원을 해산하게 된 배경이요.
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이름을 건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계속 부진을 겪고 있고요. 또 이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4일에 다시 치른 중의원 총선의 결과는 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다시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베 총리는 이제 위기를 딛고 오히려 이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이제 5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한 총리였는데
네.
아베 총리도 이번에 3차 내각을 이끌면서 그 이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네, 그럼 이 내각 구성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방위상만 교체가 됐는데 이 방위상도 이제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방위상입니다. 지난 10월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에토 아키노리 전 방위상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고 후임으로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이 신임 방위상으로 임명이 됐는데 과거 고이치미 정권에서도 방위청을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네.
그 밖에는 이제 내각에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앞으로 새 내각이 풀어야 할 숙제도 참 많다는 지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시급한 건 경제를 회생시키는 문제인데요.
네.
아베 총리는 앞서 이제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기존의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건데요.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단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양적 완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자금을 이제 시장에 계속 막대한 양으로 투입을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가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해서 기업이나 이런 다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인데
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그만큼 돈을 계속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 원전 발전을 이제 중단한 이후에 석유다 같은 이런 연료 수입이 높았는데요. 이런 이제 정부 부담 때문에 이제 세금을 올리기로 했고 그것이 오히려 큰 이제 반발을 샀죠. 특히 이제 아베노믹스가 올해 초에는 사실 반짝 효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수출도 늘고 또 주식도 크게 올랐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 이제 시급한 과제고 이 밖에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베 내각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국민들의 반대가 많은 사안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집단 자위권 도입 또 이제 3분의 2 이상 중의원 의석 확보하면서 평화헌법 개정하는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반대도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등 이 주변 나라들은 일본에서 새 내각이 출범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3차 아베 내각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직설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요. 또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의미 있는 해를 맞아서 두 나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아베 내각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좀 껄끄러웠던 이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 역시 이제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유권 문제, 또 역사 인식 문제 이런 문제로 이제 일본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아베 총리가 다시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된 지난 24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또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추구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고위급 인사가 부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 여러 명이 이미 부패 혐의로 낙마한 바 있는데요.
네.
또 한 명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지난 22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공산당 통일전선부장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네.
이 정협 부주석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링 부장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링 부장도 이미 이런 이 조사와 나중에 이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숙청이 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또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등과 함께 신사인방으로 불리우는 그런 과거 핵심 권력 실세였습니다. 한때 핵심 지도부인 정치국원 진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들 정도였고요. 특히 5남매가 있는데 일찍 사망한 형을 빼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이 공산당 주요 간부에 오르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신사인방에 속했던 나머지 인사들이 몰락했고 그래서 링 부장의 낙마도 예상이 됐던 것이죠.
네. 구체적인 혐의가 뭐라고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엄중한 기율 위반과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도 공개가 되겠죠. 하지만 앞서 중국 외부의 이제 중화권 매체들이라고 하죠. 이런 중화권 매체들이 여러 가지 소문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4남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생 링완청이 조사 중에 자백한 산지성의 비밀 장소에서 이 뇌물 등으로 받은 이 금붙이와 미술품 곰돌, 골동품, 또 귀금속 이런 것들이 트럭 6대 분량이나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또 당시에 이제 링완청은 그렇게 뇌물을 잡은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거는 좀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지난 2012년에는 아들이 만취 상태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 페라리 스포츠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미 그때 이제 큰 타격을 받았죠.
네, 그랬군요. 자, 링 부장이 신사인반 중 한 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 주석 체제 들어서 결국 이 사인방이 모두 몰락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인방 중에 가장 고위직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 이 저윤캉은 이 기율 위반, 뇌물 수수, 또 국가기밀 누설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당적 박탈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등이 이 저우융캉의 혐의는 반역 혐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오면서 뭐 사형까지도 내쳐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또 후진타오 주석 당시 군부 실세였던 휘차이 허우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도 이 부패 등의 혐의로 이미 당적이 박탈됐고요. 병원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서기도 부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던 사건인데 지난 9월에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이 한때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었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던데요.
네, 역시 뭐 중국 외부의 여러 중화권 매체들이 그동안 계속 보도해온 내용입니다. 시 주석의 반기를 들었고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모의를 했었다가 이제 발각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시 주석이 링 부장을 숙청하면서 사실상 과거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들, 이 사인방을 모두 제거했고 더더욱 1인 집권체제를 확실하게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의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정부가 곡물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요?
네, 역시 이제 러시아 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5일에 내년 2월 1일부터 수출용 밀에 대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는데 보통 관세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이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물건에 오히려 관세를 붙이면서 수출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날로 치솟는 이 국내 식량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단편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식량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제 밀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최근에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연초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밀을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시아 내부에서 이제 밀을 판매하면은 루블화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외국에 밀을 팔게 되면 달러화로 이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달러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너도 나도 이 러시아의 많은 밀 수출 기업들이 외국에 대한 수출을 늘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 나오는 미래향이 줄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에서는 서방 제재, 특히 이제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럽에서의 식료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미 부족한 식료품을 또 외국으로 또 더 수출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수출용 밀에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을 막고 국내 곡물 가격을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떨어뜨려 보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굉장히 비상적인 조치인 거죠.
네.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뭐 날로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또 루브라 가치 하락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빵, 우유, 뭐 달걀 이렇게 러시아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또 이제 긴급한 대책으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리스 만트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에 이런 생필품 생산업체들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정부가 합당한 입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장관들의 연말 휴가도 취소됐다고 하니까 뭐 정말 상황이 심각한 거 봅니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휴가를 가지 말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연말 연휴가 길다. 누구에나 쉴 권리는 있지만 올해만큼은 그렇게 긴 연휴를 보낼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또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뭐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하겠죠.
네. 자,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겪는 배경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큰 이제 수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이제 배럴당 100달러, 올해 초만 해도 100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최근에 50에서 6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을 이제 지원하면서 내전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서방들이 제재를 가했고요. 이런 제재도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을 뽑았습니다. 자, 남북한에서도 선정이 됐네요.
네,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BBC 방송은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로 남한,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빚었던 이순석 선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요. BBC는 국가적 재난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뭐 많은 이제 젊은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이제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고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친 선장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죠.
네.
특히 이제 얼마 전 재판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을 선정한 배경도 밝혔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여정은 연초부터 관심에 집중이 됐던 인물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BBC는 김여정에게 떠오르는 권력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9월에 발목 수술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등장한 이후에 여동생 김여정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동당 부부장이 됐다면서 내년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떠오르는 권력 김여정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사실 국제사회의 나이가 정확하게 알려졌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해 20대 중반 정도로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부인인 고영희의 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제 어머니가 같죠. 김여정은 1990년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활발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어떤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서 보면은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물론 뭐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이 많이 비쳤었죠.
예.
특히 이제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 통신이 김여정을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앞서 이제 신사임방 중에 한 명이었다가 낙마한 저우 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꽂혔는데요. 마윈 회장의 경우에 이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회장인데 원래 이제 평범한 교사를 지내다가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되던 시기에 빠르게 이제 시류를 타고 회사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된 인물이죠. 특히 올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지난 9월에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꽤 큰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되면서 개인 자산이 195억 달러로 하루아침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네. 자,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도 아시아 뉴스 인물로 선정이 됐군요.
네, 이제 시위대 전체를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홍콩 학생 시위대가 민주화 시위를 이제 촉발을 했고 또 꽤 오랫동안 시위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위대가 물론 뚜렷한 성과 없이 해산되기는 했지만 시위대도 어느 정도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아시아에서 올해 이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의 인물로는요.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던 이 파키스탄의 10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새로 취임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또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같은 국가 지도자들도 뉴스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곡으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연속극이죠. 미생의 삽입곡 이승열의 나라 전해드릴게요. 201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에는 여러분 모두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나져있고 알리 들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리온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여기서 멈춰있지만 이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이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12월 28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비록 40초 정도의 짧은 필름 10편에 불과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영화 상영 도중 증기기관차가 스크린을 가로질러 달려오다가 멈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은 이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리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라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에디슨이 발명한 영사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에디슨 영사기의 단점을 보완해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하는 데 성공, 1895년 2월 특허를 획득합니다. 이후 리미에르 형제는 아기가 밥을 먹는 모습과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등을 담은 짧은 영화를 제작해 1895년 오늘 최초로 사람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영화 상영은 영화 역사의 태동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오늘 미국 의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공식 채택합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1892년 미국 침례교 목사인 프랜시스 벨라미에 의해서였습니다. 프랜시스 벨라미는 1892년 한 청소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같은 해 콜럼버스 데이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포고령으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후 1945년 오늘 미국 의회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공식적인 국가 맹세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에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가 이어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이 자주 중단되자 북한이 이를 미국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7일 성명을 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암살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소니 영화사가 개봉하기로 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은 특히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소속 인사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열대지방 원숭이처럼 말과 행동이 경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북한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다시 차단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내내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다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7시 30분경 모든 접속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북한 내 3G 손전화 연결망도 계속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측이 포로 맞교환 합의에 따라 27일 우크라이나 포로 4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민간인 3명과 군인 1명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반군 측이 군인 3명과 민간인 1명을 석방했다고 전하고 이들과 교환된 반군 포로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26일 27일 이틀간 우크라이나인 154명이 풀려났습니다. 26일에는 우크라이나 포로 146명과 반군 포로 222명이 맞교환됐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포로가 이번에 맞교환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 모여있던 테러분자들을 공격해 16명이 죽고 20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군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27일 짧은 성명을 내고 오라크자이와 카이버 부족 지역이 맞닿은 곳에서 밤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군인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6일 일찍 북 와지리스탄 지역 내 외진 곳에서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이슬람 반군 7명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지휘관 한 명이 잡혔다고 소말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1급 수배자인 자카리에 이스마일 헤르시가 27일 아침 케냐 접검 엘왁 마을 근방에서 습격을 받고 사로잡혔습니다. 소말리아 남부 게도 지역 주둔 정부군 지휘관인 아바스 이브라힘 구레이 장군은 제보를 받고 헤르시가 숨어있는 집을 공격했다고 BOA 전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27일 짧은 성명을 내고 헤르시의 체포를 취하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미국 정부는 헤르시가 전 알샤바브의 지도자의 참모라면서 헤르시에게 현상금 3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한편 구금된 헤르시는 27일 BOA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알샤바브 요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시는 지도부의 의견 차이로 18개월 전에 알샤바브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라집 라작 총리가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즐기던 휴가를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수십 년 내 최악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집 총리는 27일 오후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케란탄주를 찾아 점점 악화하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라집 총리는 헬기와 배를 이용해 피해 현장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피해 구제 기금으로 약 14,500만 달러를 책정해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비로 많이 물어난 물에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6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우가 며칠 더 오겠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지 않은 남부지방에도 폭우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많겠지만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BOA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희입니다.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래요. 배려하세요. 그 사람 좋아하는 최상의 방식이래요. 사랑하세요.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표현하고 배려하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죽도록 배려하고 아껴줬는데 사랑인 줄 몰랐대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표현은 죽어라 했는데 사랑을 못 느꼈대요.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Falling Slowly.
라디오 무대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살짝 올려드리고 삶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제 가을이 더 깊을 수가 없을 것 같이 깊습니다. 낙엽도 지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가을 참 아름답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곳 워싱턴 DC 지역도 참 아름다운 가을 풍경들이 여기저기 행인의 시선을 잡습니다. 행인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춥지 않은 가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무대 미국의 대중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첫 곡은요, 화제가 됐던 영화 그리고 영화보다 더 화제였던 영화의 음악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첫 곡 Falling Slowly는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 Once라는 제목의 독립영화의 주제곡인데요. 미국 할리우드의 대규모 예산 영화 말고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영화에 실렸던 노래였지만 미국 최고의 영화제인 오스카상에서 영화 주제가상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빠져든다라는 Falling Slowly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는 영화보다 더 유명해져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화 자체가 화제였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 가수인 글란 한사드 그리고 체코의 음악가 마르게타 이글로바인데요. 실제 음악가인 두 남녀가 영화 속에서 음악을 실제로 만들고 부르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영화의 내용은요 이랬어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 속에 숨겨진 사랑의 아픔을 한눈에 알아보는 그녀.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의 음악을 응원해주는 그녀 덕분에 그는 용기를 얻게 되고 런던에서의 오디션을 위해서 음반 녹음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녀가 만들어내는 피아노 선율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가 그녀가 만드는 음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음반이 완성되는 만큼 서로의 매력에 빠져들고요. 한 곡 한 곡 완성되는 음악처럼 그들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가고 또 사랑에 대한 아픔을 겪고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화 원스는 영화를 위한 음악 혹은 음악을 위한 영화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영화인데요. 이 서정적이고 따뜻한 음악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적시는 원스의 음악은 대부분 영화의 주인공인 글란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완벽하게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감성을 그대로 살려냈는데요. 이 들으셨던 곡 Falling Slowly 이 노래부터 이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아름다운 음색이 돋보이는 If You Want Me, 글란 한사드의 애절한 보컬이 절정에달하는 라이스까지 이 원스의 음악은요 만남, 사랑, 그리움까지 일상의 섬세한 감정들을 담아내서 관객들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죠.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목소리입니다. If you want me, 당신이 만약 내 원한다면.
Are you really here? Or am I dreaming? I can't tell dreams from truth. For it's been so long since I have seen you. I can hardly remember your face anymore. When I get really low, distance causes only silence. I think of you smiling with pride in your eyes, a lover that sighs.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기억되는 멜로디가 음률이 있습니다. 잊었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률이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했던 사랑의 순간, 그리고 음악으로 기억되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잊었던 사랑이나 혹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순간에 대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함께했던 혹은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음악이나 특별한 기억의 장치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원스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노래를 불렀던 글렌 한사드는 아일랜드의 5인조 락밴드의 멤버인데요. 아일랜드의 가장 성공적인 밴드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프레임즈라는 이름의 락밴드입니다. 1990년 글렌 한사드가 결성했고요. 1992년에 첫 앨범을 발표했죠. 그 이후에 다양한 스타일의 앨범을 활동을 했고 2001년 3월에 자신들의 회사까지 만들어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2년 후에 그들이 다섯 번째 앨범으로 아일랜드 음악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실력파 밴드로 아일랜드 음악계 정상에 섰는데요. 그 후에 이 글렌 한사드의 음악은 이 더 프레임즈의 음악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유럽 또 미국 등지에도 알려지면서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 최고의 음반 5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더 프레임즈는 2006년까지 총 6개 음반을 냈고요. 3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고 현재 유럽, 미국 투어에 이어서 밥 딜런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라디오 무대 영화 음악 원스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드리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글렌 한사드가 부릅니다. Lies, 거짓말들.
I think it's time we give it up and figure out what's stopping us from breathing easy and talking straight. The way is clear, you're ready now, the volunteer is slowing down and taking time to save himself. The little cracks they escalated before we knew it was too late. For making circles and turning eyes, you're moving too fast for me and I can't keep up with you. Maybe if you slow down. You're moving too fast for me.
plant the thought and watch it grow. Wind it up and let it go.
라디오 무대 미국 대중음악을 빛낸 위대한 음악가들을 소개해드리는 팝 아티스트 열전. 지난주에 이어서 김근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삼입니다.
예, 오늘 어떤 음악가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출신의 전설적인 보컬 그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디트로이트 출신의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또 보컬 그룹들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고 또 미국 대중음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란 말이 어울리는 보컬 그룹입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기대되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기대를 맞춰주는 북돋아드리잖아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네, 미라클스라는 보컬 그룹인데요.
네.
스모키 로빈슨이라는 또 아주 걸출한 리드 싱어가 이끌었기 때문에,
네.
미라클스도 스모키 로빈슨과 미라클스 이런 이름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근삼 씨가 두두두두 하고 소개한 아티스트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랬나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네, 뭐,
점이? 네.
제 판단보다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네. 음악 전문가들의 말을 좀 빌려서 전해드리면.
네.
미국에서 활동했던 많은 보컬 그룹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개개인의 재능이나 또 전체적인 하모니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그룹이다 이렇게
네.
꼽힙니다. 특히 미라클스가 결성된 게 1950년대 중반 아마 55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전성기는 60년대에 맞았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가수들은 노래만 부르고 작곡, 편곡 또 이제 연주까지 음반사에 소속된 이제 음악가들이 하는 경우들이 99%였는데
네.
미라클스는 이 보컬 그룹은 거의 최초로 이제 이런 작곡과 편곡, 노래까지 또 다 자기들이 담당을 했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나눌까요?
네, 제가 항상 뭐 한 서너 곡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미라클스는 워낙 히트곡이 또 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곡이 많아서 제가 아주 이 노래 고르는데 아주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뛰어난 그룹인데
네.
오늘 제가 서너 곡 골라왔는데 시간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곡 뭔가요?
네, 미라클스가 1967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I Second That Emotion이라는 곡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팝 아티스트 열전 주인공 미라클스의 1967년 발표곡 I Second That Emotion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팝 아티스트 열전에서는요, 미국의 보컬 그룹 미라클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1967년에 발표한 I Second That Emotion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이 리드싱어의 목소리가 스모키 로빈슨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좀 톤이 높으면서도 약간 붕 떠있는 듯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네,
이 사실 뭐 지금까지 활동한 가수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단연히 이제 눈에 확 띄는 구별되는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예, 스모키 로빈슨이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예, 스모키 로빈슨과 또 알 클리블랜드라고 이제 모타운 음반사 소속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
그 예, 두 사람이 함께 쓴 곡이고요. 이 로빈슨이 뭐 노래와 작곡 외에 이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하죠. 이런 상업적인 재능도 있어서 나중에 이제 모타운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가죠.
그렇군요. 네. 그럼 다른 멤버들 구성은 어떤가요?
네, 미라클스가 이제 4인조로 활동한 적도 있고 5인조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 이 전성기 때는 남자 4명과 여자 1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 클로데트 로빈슨이 이제 혼자 여자였는데 보통 이런 구성이면은 여자가 이제 주말로들이라고 남자들이 이제 코러스를
네.
하모니를 넣을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이 미라클스는 이제 스모키 로빈슨이 리드싱어였고 이 여자 멤버인 클로데트 로빈슨도 다른 남성 보컬들과 함께 다른 남성 멤버들과 함께 이제 하모니 이제 코러스 파트를 했는데
네.
그 점도 이제 특이하죠. 그리고
네.
이제 원래는 이제 5인조 남성 그룹으로 출발을 했어요. 스모키 로빈슨 역시 주축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같이 진학을 해서 같이 또 고등학교에 재능이 있던 이 다섯 명을 모았습니다. 이 다섯 명이 이제 출발이 됐는데 다 이 디트로이트 시에 있는 이 노던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데뷔 직후에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소니 로저스가 군에 가기 위해서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의 여동생이 대신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클로데트 로빈슨. 원래 이제 이름은 클로데트 로저스였는데 이 스모키 로빈슨과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름을
어쩐지
예, 스모키 로빈슨으로 남편을 따라서 성을 바꾼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같은 보컬 그룹 안에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해요. 워낙 바쁜 일정에 시달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막 유산도 계속되고 나중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라클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모타운 음반사 아까 내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모타운 음반사를 대표하는 보컬 그룹이라는 건데 이 모타운 음반사는 또 이제 미국 대중음악 사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렇죠.
음반사입니다. 아마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이 디트로이트에서 1960년에 설립이 된 음반사인데
네.
이 모타운은 왜 모타운인지 아세요?
타운은 알겠는데 모는 뭘까요?
아, 이게 모터타운의 줄임말이에요.
아하.
이제 흑인들이 좀 빨리 부드럽게 굴려서 발음하면서 모터타운이 된 건데
네.
디트로이트가 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그렇죠.
모터타운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모타운 레코드사입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워낙에 유명한 이름 있는 음반사, 이 모타운 음반사 소속됐던 유명한 가수들이 정말 많죠.
그럼요. 뭐 마빈 게이,
네.
스티비 원더,
네.
다이아나 로스, 또 이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도 한때
네.
이제 모타운 소속이었고
네.
또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미라클스 외에도 뭐 포탑스, 템테이션, 슈프림스 다 뭐 굉장한 보컬 그룹들인데
네.
예, 모타운 음반사 소속이었고
네.
이 모타운 음반사가 이제 대부분 흑인 아티스트들입니다. 이제 대중음악 미국의 대중음악 중에도
네.
흑인 음악 이제 소울과 리듬앤 블루스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있었고 최고의 음악들을 오랫동안 만들어냈죠.
네, 자 여기서 한 곡 더 듣고 얘기 나누죠.
네, 이번에 미라클스가 1970년에 발표한 Tears of Clown이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은 이제 역시 스모키 로빈슨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 쓴 곡입니다.
네, 스티비 원더도 아주 성공한 가수인데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줬군요.
네, 뭐 같은 이제 모타운 음반사 소속으로서 공동 창작을 한 건데 이 반대로 이제 스모키 로빈슨뿐만 아니라 이 미라클스 멤버들도 각자 또 곡을 많이 썼어요. 그
네.
곡들을 이제 다른 가수가 불러서 크게 인기를 누린 곡들도 많은데 아마 그 마이걸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템테이션스의
네.
마이걸.
예.
그 노래도 이제 이 미라클스 멤버들이 쓴 곡이고 또 이제 마이가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따라라라라리리리라라 마이가.
아, 네네.
그 노래도 또 이제 미라클스 멤버들이 쓴 곡입니다.
경쾌한 노래 참 많이 만들었네요.
네.
자, 그럼 오늘 팝아티스트 열전 두 번째 곡 오늘 주인공 미라클스가 1970년에 발표한 곡 Tears of Clown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팝 아티스트 열전에서는요, 슈퍼 보컬 그룹 미라클스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970년에 발표한 곡 Tears of Clown 감상하셨습니다. 이 미라클스가 활동 기간도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길었다고요?
네, 1955년부터 1978년까지 23년 이상 꾸준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네.
뭐 물론 중간에 멤버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뭐 여러 명이 같이 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길게 특히 이렇게 다섯 명이나 되는
네.
이 멤버들이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만큼 그 로빈슨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리더가 있었고 팀의 화합도 좋았고
네.
또 이제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에서 또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잠시 멤버들이 재결성을 해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렵겠지만 미라클스의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네.
미라클스가 소속됐던 이 모타운사의 이제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소울 슈퍼그룹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곡 I Second and Emotion 같은 곡들이 이제 음악성, 대중성 다 갖춘 아주 멋있는 소울 곡인데
네.
이렇게 이제 소울 음악 또 이런 소울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
네.
이 마이클 잭슨을 키워낸 이 모타운의 유명한 프로듀서 있죠. 마이클 잭슨이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했던 퀸시 존스라는 We Are the World라는 그 노래도 그때 프로듀싱을
그렇죠.
했었죠. 이 퀸시 존스가 미라클스에 대해서 20세기 미국 대중음악의 베토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소울과 리듬앤 블루스뿐만 아니라 락앤롤 또 나중엔 디스코 음악도 하는데 이런 여러 장르의 또 많은 후배 가수들한테 큰 영향을 남겼다는 거죠. 또 이 미라클스의 곡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트랙 오브 마티어스라는 곡은 이 미국 의회 도서 안에 영구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 아직도 살아계시나요?
네, 네, 살아계신 멤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자, 그럼 미라클스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김 기자는 또 여기서 Say Goodbye 장별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인가요?
네, 마지막 곡은 앞에 두 곡과 다르게 좀 흥겨운 디스코 곡을 골랐는데 그 미라클스의 주축이었던 로빈슨이 1972년에 이제 팀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네.
자기 대신에 빌리 그리핀이라는 사람을 리더싱어 자리를 물려주는데 이 동네에서 가까운 볼티모어 출신인 가수예요. 형도
그렇군요.
이제 음악가고.
네.
사실 사람들은 로빈슨이 나오면서 야 이제 미라클스는 속 빠진 찐빵이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디스코로 장르를 바꿔서 1975년에 빌보드 순위 1위까지 오른 곡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 미라클스가 발표한 곡이 굉장히 많고 빌보드에서 뭐 10위 안에 들었던 곡들도 많고 그냥 순위에 올랐던 곡은 50곡이 넘는데
네.
1위를 한 곡은 딱 두 곡이에요.
아까
저희가
곡.
두 번째로 들었던
네.
Tears of Clown
어허.
그리고 이 노래입니다. 자, 제목은 네. Love Machine입니다.
네. 예. 자, 팝 아티스트 열전 미라클 편 마지막 곡입니다.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50곡 중에 유일하게 두 곡 오늘 다 들어봤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 들어보는 거네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자, 노래 제목도 참 Love Machine인데요. 감상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무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위화라는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의 한 소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한평생을 돌이켜보면 역시나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지. 아버지는 내가 가문을 빛내기를 바라셨지만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신 게야. 나는 말일세 바로 이런 운명이었던 거라네. 젊었을 때는 조상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고 그 뒤론 점점 볼품 없어졌지. 난 그런 삶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하네. 너무나 평범하지만 모든 인생은 누추하거나 볼품없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요. 오늘 끝곡 영화 원스 음악으로 마무리합니다. Under the Hill.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 you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터키 당국이 지난 12월 14일 일제 단속에 나서 13개 도시에서 언론인 27명과 경찰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터키 최대 일간지인 자만의 에크렘 두말리 편집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구금된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젠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터키 사법 당국의 이 같은 단속 목표에는 정부의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정당한 법적 절차, 사법 독립은 모든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며 또 터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는 터키 당국의 이 같은 탄압을 언론을 위협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만의 사진 기자인 무헨나 카베지는 자유로운 언론이 입을 다물 수는 없다고 적힌 글을 들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언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베지는 문제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데니얼 칼링어트 부대표는 이 같은 구금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정부패에 대해 보도한 언론인들에 대한 정부의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키 내 언론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터키 언론을 일부 자유로움에서 자유롭지 않음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젠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터키의 친구와 동맹으로서 터키 당국자들이 언론 자유와 법적 절차, 사법 독립, 그리고 궁극적으로 터키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침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이 자주 중단되자 북한이 이를 미국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27일 성명을 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암살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소니 영화사가 개봉하기로 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은 특히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소속 인사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열대지방 원숭이처럼 말과 행동이 경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북한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다시 차단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내내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다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7시 30분경 모든 접속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북한 내 3G 손전화 연결망도 계속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주일 전 대낮에 총을 맞고 숨진 경관 2명 가운데 1명의 장례식이 27일 거행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미 전역에서 온 경관 수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복을 차려입은 경관 2만 5천 명 이상이 근무 중 살해된 라파엘 라모스 경관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던 교회 주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그리고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장례식에서 연설하며 고인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중 속에 있던 몇몇 뉴욕시 소속 경관들이 드블라시오 시장이 연설할 때 등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드블라시오 시장이 최근 공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 경관을 겨냥한 총격을 불러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모여있던 테러 분자들을 공격해 16명이 죽고 20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군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27일 짧은 성명을 내고 오라크자이와 카이버 부족 지역이 맞닿은 곳에서 밤새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이 과정에서 군인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6일 일찍 북 와지리스탄 지역 내 외진 곳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이슬람 반군 7명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16일 파키스탄 탈레반이 학교를 공격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자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측이 포로 맞교환 합의에 따라 27일 우크라이나 포로 4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민간인 3명과 군인 1명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반군 측이 군인 3명과 민간인 1명을 석방했다고 전하고 이들과 교환된 반군 포로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26일, 27일 이틀간 우크라이나인 154명이 풀려났습니다. 26일에는 우크라이나 포로 146명과 반군 포로 222명이 맞교환됐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시작된 지 가장 많은 포로가 이번에 맞교환됐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라집 라작 총리가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즐기던 휴가를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수십 년 내 최악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집 총리는 27일 오후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케란탄주를 찾아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나집 총리는 헬기와 배를 이용해 피해 현장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피해 구제 기금으로 약 1억 4,500만 달러를 책정해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비로 많이 늘어난 물에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16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유례가 없는 국직선 폭우로 물에 잠긴 도시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당국은 폭우가 며칠 더 오겠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지 않은 남부지방에도 폭우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많겠지만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부 지방에서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8분입니다. BOA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365, 7470,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파로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7460, 15775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해 24시간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